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 시편 103편 말씀. 지난 시간에는 1절로 4절 말씀만을 가지고 5절 말씀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편 1절로 마지막 절 말씀 제 1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의 모든 일을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의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혜는 자손이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정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103편 말씀으로 오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룻기 설교를 3주 동안 했는데요. 주의 설교를 좀 연결하여 오늘은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룻기를 읽어보시면 보아스와 룻의 장점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달랐던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기에 되게 무례한 행동을 보아스에게 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면 룻을 배려하는 것이 자기에게 크게 손해나는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자기에게 되게 거슬리는 것이고 자기에게 되게 손해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어떤 것이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져야 되는 책임인가가 보아스에게 동기부여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룻도 마찬가지였죠. 룻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삭 죽기라는 고된 노동을 해야 되고 이민 가서 내가 차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 나오미가 표현한 대로 그 삶에 어떤 소망이 없고 상황적으로 보면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당연한 선택이었는데 룻의 동기부여가 달랐다고 얘기했죠. 룻의 동기부여는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룻의 동기부여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룻과 보아스의 모습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설교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의 두 사람을 롤모델로 설교를 좀 했는데 이 룻기 전체 구조에서 보면 이 룻과 보아스는 누구에 대한 상징성을 갖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누구를 상징해요? 나오미는 그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이 어땠죠? 나오미처럼 자기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좀 자기에게 더 편하고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모압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옮겨버렸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어떻게 하죠? 회개하죠. 방향을 바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그러니까 뭘 경험해요? 루세그룹의 또 보아스에게로부터 나오미가 어떠했는가에 상관없이 그쵸? 그를 돌보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상징하는 건 어떤 하나님을 상징하는 부분일까요? 그래서 이 룻기 전체를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동기부여로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행동을 동기부여로 날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나한테 잘하고 내가 못하면 나한테 못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룻기의 메인 주제가 오늘 본문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같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 주일 설교를 들으시니까 연결된 부분으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함이로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체질을. 체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체질이라는 표현이 아 나는 체질이 이게 안 맞아. 어떤 음식을 먹고 알러지가 나거나 그렇죠? 어떤 기후에 가면 내가 두드러기가 나. 이게 체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체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걸 자꾸 체질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아요. 난 내 체질이 힘든 일을 못해. 이건 거짓말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하죠.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거예요. 나는 이걸 먹으면 온몸이 두드러기가 나고 그게 내 체질이라면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좀 해롭고 체질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데 우리 체질이 어때요? 우리의 체질이? 우리 체질이 먼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동등한 대상으로 보고 내가 잘하면 나한테 잘하시고 내가 못하면 나한테 못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기부여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게 동기부여세요. 나오미가 잘해서 룻이 나오미에게 잘해준 게 아니에요.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는 그 룻의 마음이 나오미를 대하는 룻의 동기부여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기부여가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우리를 아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동기부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만들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동기부여예요. 그러니까 먼지 같은 내가 똑바로 못하고 있을 때, 내가 함부로 살고 잘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뭐 잘해야 내가 도와주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 돕는 입장이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못하고 있을 때라도 내가 잘 못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체질이 먼지 같은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잘 못한 나를 책망하거나 잘 못하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약해서 잘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동기부여를 삼지 않으시고 그런데 얘는 잘 못하지만 내가 얘를 사랑해서 얘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얘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얘가 나아졌으면 좋겠고 저러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라는 동기부여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아 이게 못 봐주겠는 거예요. 내가 불의하게 사는 게 내가 함부로 사는 게 인생을 낭비하면서 사는 게 잘못된 방향으로 사는 게 못 봐주겠어요.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살길 바라시고 똑바로 하길 바라시고 그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 동기부여를 우리가 접근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 동기라고 얘기를 하시는 뭐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꼭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아껴요. 그래서 내가 잔소리 해봐야 듣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고 싶고 잘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리게 하고 있는 걸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거 바꿔야 되고 나한테 그런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렇겠죠. 그렇죠? 내가 자녀를 아껴요. 그러니까 얘가 잘 못해도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얘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돕고 싶어요. 내가 자녀를 아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대로 된 방향을 안 걷고 있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동기부여를 접근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 내가 똑바로 해야 똑바로 하시겠지. 내가 똑바로 해야 그다마 나를 도와주겠지. 하나님께 나를 무관심해. 내가 막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똑바로 하지 않고 있을 때라도 내가 먼지 같을 때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한심해 보일 때라도 먼지 같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동기부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시길 바라세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죠. 동과 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가를, 그쵸? 우리의 죄의 성, 잘못 선택하는 내 잘못된 이런 패턴과 죄의 결과들,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만들어냈던 그 결과들로부터 나를 떼어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쵸?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나를 접근하고 계세요. 그쵸? 이 하나님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한 가지만 요구하죠. 뭘 요구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경외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니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그렇죠?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경외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위에 서지 않고 내가 아래 서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해 주시길 기대해야 돼요. 경외가 아닌 건 두 가지죠. 경외가 빠져나가는 건 하나는 뭐예요? 내가 높이 서서 하나님께서 일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우신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지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죄과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라세요. 너의 죄성과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해지길 바랍니다. 바라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뭘 바라요? 너의 죄성을 바꾸긴 싫죠. 결과만 사라지길 바라요. 여전히 게으르나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요. 여전히 이기적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요. 여전히 내 자만하게 내가 해오던 대로 하나 다른 결과가 나타나길 바라요. 우리는 죄과에서부터 자유해지길 바라지 않고 내 죄는 여전하나 결과가 바뀌길 바래. 나는 안 바꿀 테니까, 나는 안 바꿀 테니까, 나는 하던 대로 할 테니까, 나는 살던 대로 살 테니까. 대신 결과는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래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결과를 바꿔 주시옵소서.라는 태도로 가면, 에이 성경에는 뭐 나를 그렇게 도우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도우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네 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죄를 뭐 내가 바꾸려고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지 뭐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다 해결하고 와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두고 내가 아래 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내 죄는 무엇이고 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저의 죄에서 자유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그렇게 살게 하소서 라고 할 때 나에게 진정한 죄가로부터의 자유함이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바르게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 저도 따뜻하게 살아가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물을 만나면서 소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뭐 내가 봐도 연약해서 난 그걸 못할 것 같고 내가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와버려서 이 상황에서 뭔가 변수가 안 생길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게 뭐예요? 경외함이 없는 거죠. 경외함.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많으심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게 경외함이잖아요. 그쵸?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인과관계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날 여기서부터 바꿔나가길 바라시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바꾸고 가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내 인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 하나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 내 인생 일하셔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가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시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외쳐요. 송축이란 게 뭐예요? 경외의 감정이 실릴 때 송축이죠. 경외가 진심으로 될 때 송축이에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구나.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저 기대돼요. 이게 송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 인생 일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가치적인 동의라는 경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치적인 동의와 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의 뭐까지 감정까지 입혀져서 와 그렇게 될 게 너무 확실하고 너무 안 됐지만 이미 기쁘고 기대되고 빨리 해주세요 막 이렇게 송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셔서 너무 좋아요. 이런 이 시인이 뭐라고 해요? 내 영혼아 송축하라. 시인이 이걸 다 아니까 문제는 뭐예요? 송축하지 않는 내 영혼이 문제죠.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였죠. 그러니까 너희들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데, 하나님 이러신 분인데, 하나님 이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그러심을 내가 적용해내지 못하는 게 문제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송축하라. 그렇죠. 적용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삶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다른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해 가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뭐 이런 기대를 갖고 대하고 이런 거 말고 내가 각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서너 명 정도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내가 방어 치면서 사람들을 다 평가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못 만나요. 그거 법칙이에요. 오늘 당진에 유한에 갔다 왔는데 저희 교회 유아라는 아이가 있어요. 유아라는 아이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만나면 얘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보면 정말 이렇게 저를 환영해줘요.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막 환영해줘요. 달려나오고 그리고 저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당진인데 멀리서 저희 교회 오죠. 당진인데 마당에 이렇게 상추 밭이 있어요. 그때 저 간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상추 가져가요 해서 상추를 따서 줘요. 괜찮아요. 내가 마음이 되게 열려. 되게 사람을 좋아해요. 호의적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상처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난 마음 열었는데 저 사람이 날 별로 안 좋아하거나 이럴 때 있어요. 한 반 이상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 태도를 포기하지 않고 갔잖아요. 그럼 좋은 사람 많이 만나요. 그게 법칙이에요 사실은. 법칙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안 먹고 움직이면 살이 빠져요. 그게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은 새롭고 특별하고 새로운 피조물이어서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법칙이에요. 뭔가를 안 해보면 법칙이에요. 그렇죠? 성실히 하면 사회가 여러분을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성실하면 결과는 분명히 나와요.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성실하면 결과는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그 결과를 갖고 보상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성실히 하지 않아서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보상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법칙이에요.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법칙들이에요. 그렇죠?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법칙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내가 그 법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근데 그 법칙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으면 그 법칙은 나한테 가동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은 영적인 원리라고 표현해보죠. 영적인 원리 우리가 한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 같은 걸 아세요. 하나님 얼마나 전 이 구절 참 좋던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대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계신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이 먼지 같은 걸 아세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도울 마음이시죠. 그렇죠? 먼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먼지 같은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의 죄가로부터 자유해지기까지 일하실 생각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을 초대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의 영접인데 그렇죠? 이런 일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음을 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송축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경외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배에 나와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시간 무릎 꿇고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 찬양을 하시고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찬양과 고백 중에 그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조그마한 마음 하나를 가져가셔야 돼요. 일상으로. 그렇죠? 일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씨앗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 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일상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일상으로 가져가면 뭐가 달라져요? 그 예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정대로 그냥 했었는데 내가 멈추어 서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자,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런닝메이트로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 사족을 붙이면 결혼의 가장 큰 해로움이 뭐예요? 결혼의 가장 큰 해로움이 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시간 되면 여행 갈 수 있었어요. 시간 된다고 여행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허락을 받아야 돼. 그렇죠?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고 써야 돼. 괜찮아요. 집에서 막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있을 수 없어요. 결혼의 가장 큰 해로움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의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뭘 경험해요? 자기를 깨고 고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바라보고 이게 과정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을 자기 인생으로 초대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는데도 내 마음대로 계속 살겠다 라고 하면 그건 그냥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추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신부라고 하시죠. 우리 글쎄 신부라고 합니다. 송축하라고 해요. 경외하라고 해요. 다 연결된 얘기예요. 하면 일상으로 초대하세요. 혼자 살던 대로 살지 마시고 혼자 감정대로 혼자 생각대로 혼자 계획대로 혼자 패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외하는 건 전에 막 자연스럽게 됐던 게 멈칫해야 돼요. 멈칫거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해봐도 되나?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나? 하는 나 혼자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하루를 살려면 하나님이랑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스케줄을 얘기하고 마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축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성축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성축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근데 교회 한 5년 다니는데 지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 만서 자꾸 성축한다 그러면은 짜증 나실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 연애할 때 처음에 나는 사실 사랑해라고 하잖아요. 그럼 기뻐요. 내 결혼했는데 소파에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분리수거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막 어? 물컵도 먹고 아무데나 놓고 쓰레기도 막 바닥에 버리면서 사랑해라 그러면 밟고 싶어질 거. 괜찮아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인격과 인격이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송축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먼지 같은 인생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일하실 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죄의 결과를 여러분 삶에서 옮겨내기 시작하실 거예요. 전보다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잘못된 결과들이 내 인생에서 점점 더 덜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정말 전과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삶을 쌓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만드실 거예요. 그럼 송축과 경외, 하나님의 건지심,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곁들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 말씀 마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교조적으로 오해를 하셔서 그래 송축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막 예배실에 물고 송축하, 경외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성축해서 내 인생 일하지 않으시던데? 그건 주문이고. 그건 주문이고. 주문을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건 주문이고. 그래도 예배 시간 성축하겠습니다, 경외하겠습니다고 결단을 기도해야죠. 왜요? 그래야 그러고 싶은 조그만 마음 하나가 내 안에 생기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 작은 마음을 먼저 나에게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 그 마음을 지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초대하시면 그 하루하루가 쌓일수록 더 큰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질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이것은 예배 때 받았던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예요. 더 큰 은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변하는 그 은혜. 그냥 감정과 마음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삶 전반에 임하는 그 은혜. 더 큰 감동을 임하는 그 은혜. 여러분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행여나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뭔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먼지 같음을 주님께 임의하시니 내가 해서 어떻게 되어버렸다,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어떻게 됐다, 내가 지금 잘못해서 이렇게 했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생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일부터 하루하루 하나님께 쌓아가시고 가로가 나에게 일하시길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또 물어보는 기도들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습관대로 성격대로 하던 대로 해야 될 것 같은 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살길 바랍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또 그렇게 지혜를 구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신다면 능력 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다면 간구하시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25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